예, 혹시 시험 좋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예, 시험 좋아하는 학생은 없겠죠. 시험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은 뭐 학교 다닐 맛도 나고 할 텐데, 아이 시험 때문에 이제 늘 학창 시절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죠. 시험 결과에 따라 가지고 뭐 공부 잘하는 학생, 공부 못하는 학생이 나눠지고. 또그 시험 뭐 점수에 따라 가지고 내신도 결정이 되고, 또 여러분이 이제 어느 시대에 학교를 다니셨느냐에 따라 가지고 뭐 본고사나 아니면 학력고사나 아니면 수능 점수, 여기에 따라 가지고 또 내가 진학할 수 있는 학교와 전공이 결정되니까 스트레스가 되죠. 뭐 그게 아니면은 얼마나 마냥 기쁘게 해맑게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학창 시절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저도 이제 뭐 대학 입시 이런 건 이제 더 훨씬 뒤에 있다 생각했는데, 제 이제 큰아들이 12학년이 되다 보니까 다시 이제 대학 입시에 대해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뭐 미국에서 뭐 고등학교를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미국 학지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막 공부를 또 많이 하게 되고 많이 알아보게 되고 그렇게 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참 한국이 오히려 더 대학 들어가는 게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게 쉬운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한국은 이렇게 공부만 잘해가지고 좋은 성적 받으면 좋은 학교 들어갈 찬스가 높은데, 미국은 보니까 뭐 학점이 뭐 만점에다가 SAT도 만점 받고 해도 뭐 소위 아이비리그에 떨어지는 학생들이 수두루하더라고요. 다른 분야에서도 균형 있게 잘하느냐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공부만 잘해가지고 점수만 잘 나오면 좋은 대학 들어갈 수 있는 한국이 좀 쉬운 게 아닌가 이 생각도 좀 하게 됐는데, 또 이렇게 또 바꿔 보면은 또 그렇지도 않죠. 어떻게 보면 한국의 학생들이 훨씬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죽으라고 공부만 하거든요. 막그 공부량이 어마어마합니다. 뭐 여기 있는 학생들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변별력이 없다 보니까 점수 몇점 차에 막 당락이 좌우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막 열심히 공부하고 학교 끝나고도 막 학원 가서 막 공부하고 독서실 가서 하고 잠이 모자라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이제 뭐제 아들도 보니까 SAT 시험을 보는데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뭐 학력고사 보는데 수능 보는데 공부를 안 하고 시험을 친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물어보면은 뭐 자기 친구들도 다 그렇대요. 뭐 그렇게 얘기하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끔씩 협박하는 게너 이렇게 공부 안 하면은 한국 보낸다?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의 학생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공부하는지를 우리가 이제 수시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어렵죠. 다 처해 있는 상황이 다 어렵고, 한국 학생도 힘들고 미국 학생도 나름대로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옛날에 이제 영화 중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이런 이제 영화가 있었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을 좀 살아보시니까 그 영화 제목이 맞지 않습니까? 학창 시절에 뭐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공부 잘했다고 해가지고 꼭 행복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공부 못했다고 해가지고 불행하지도 않더라는 거죠. 인생의 성공이 거기에 달려 있지 않더라. 많이 봅니다. 오히려 공부 잘했던 학생들이 공부 못했던 사람들의 회사에 취직해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월급 받고 이런 경우들도 허다하죠. 근데 문제는 학교를 졸업한다고 해가지고 시험이 끝나는 게 아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 자체가 시험의 연속이더라는 거죠. 뭐 학창시절에 공부 잘하고 그거 시험 잘 보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인생 자체가 시험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물질 시험도 있죠. 사람 시험도 있죠. 내 성격 시험도 있죠. 신앙적인 시험도 있죠.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시험 하면은 막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게, 우리가 경험한 시험은 다 이렇게 좀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가 많이 되죠. 근데 원래 시험의 목적은 그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막 이렇게 경쟁시켜 가지고 떨어뜨리고 뭐 이런 목적이 아니라, 내가 공부한 것에 있어서 내가 지금 위치가 어딘지를 알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모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시험을 보지 않으면은 내 실력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부분을 좀더 내가 다듬어야 되는지, 보완해야 되는지, 어떤 부분에서의 개선이 필요한지 이런 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 면에서 시험은 우리에게 유익이 있죠.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도 막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막 제어 봐가지고 탈락시키고 막 이렇게 그어버리고 이런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점수를 알려주려고 하는 그런 이제 의미가 더 많이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요, 우리를 인정해주고 싶은 거예요. 네 점수가 지금 이 점수다 이렇게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우리 최근에 이제 그 중보기도 학교에서도 좀 나눴습니다만은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이삭을 바쳐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 얘가 이삭을 과연 바칠까 말까 막 긴가민가 너무 잘 헷갈려가지고 한번 내가 시험해봐야지 해가지고 던진 게 아니라니까요. 아브라함 안에 그 속에 그럴 수 있는 충분한 믿음이 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던지신 거예요. 왜? 그걸 통해가지고 어 너 대단하다. 너 믿음 정말 대단하다. 네가 정말 네 독자까지도 내 말에 순종하고자 아끼지 않으려고 했구나.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을 이제 뭐라고 칭하게 됩니까? 믿음의 조상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 사건이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걸 드러낼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면은 그냥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거 보시고는 아브라함 네 점수가 지금 이거야 이걸 보여주시려고 던지신 거예요. 말씀드렸던 수로보닉의 여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 자녀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하니까 나 이방인들 개한테는 줄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저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개 같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긍휼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이 막 좀 매정하게 막 민하게 그렇게 그 여인을 대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전체 맥락에서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쭉 보여주신 그 행보, 예수님의 정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인들, 유대인들이 전부 다 개라고 멸시하고 다 글로 가지도 않고 막 돌아가던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예수님께서 막 얘기도 하시고 그 여인의 그 마음의 상처도 치유해 주시고 오히려 그 지역에 전도자로 세우지 않습니까? 이방인 여자기 때문에 내가 관여하지 않겠다. 예수님 그렇지 않으세요. 그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그 여인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되고자 예수님이 던지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인정해주고 싶어 하시는 거고 우리의 점수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칭찬해주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시험은요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라 통과시키기 위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어떤 미국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가 뭐 10개 중에서 9개는 패스했는데 하나는 떨어졌어. 그러니까 9개 중에서 하나만 떨어졌으니까 페일했으니까 전체적으로 통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은 통과할 때까지 치르는 겁니다. 통과 못하면 또 치르고 또 치르고 또 치르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험 통과하지 못하니까 40년 동안 그 시험을 계속 치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뢰에 대한 시험, 순종에 대한 시험, 감사의 시험 이 시험 통과하지 못하니까 40년 동안 또 치르고 또 치르고 또 치르고 하다가 그냥 거기서 다 죽어버린 거죠. 그게 원래 하나님의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빨리 통과해서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약속으로 이미 준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꾸 넘어지는 부분들, 내 약점 같은 부분들 자꾸 거듭치게 되는 시험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고 빨리 통과하셔야 돼요. 우리를 떨어뜨리기 위한 게 아닙니다. 통과시켜주시고 싶어 하시는 시험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은 기쁨으로 그렇게 도와주십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시험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공생애가 시작할 때 광야에서 40일을 주리신 이후에 사단에게 직접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각각의 의미가 있죠. 굉장히 훌륭한 영성가였던 헨리 나우엔이 쓴 굉장히 얇은 책 중에 In the Name of Jesus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번역이 됐는데요. 이 이제 책에 보면은 예수님이 당하신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굉장히 좀 새로운 통찰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제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은 이 세 가지 중에서 세 번째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 시험이 뭡니까? 8절에서 10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8절 말씀 보시면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에 가서 천하 만국을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 나한테 절하면 이거 다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누구를 섬기고 경배할 것인가 하는 대상에 대한 이제 부분이겠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길 때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제사도 드리면서 바알신도 섬기고 아세다로 신도 섬긴 거예요. 왜? 그들이 생각하기에 여호와는 전쟁의 신이고 산의 신이거든요. 늘 산에서 만나주시고 산에서 계명 주시고 산에 불로 임하시고 그러니까 산신이에요. 산신. 그리고 정복전쟁 뭐 이집트 군대도 막 수장시키시고 또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정복전쟁에서도 승리를 주시고 막 아말렉 족속도 막 치고 막 이렇기 때문에 전쟁에 능한 신이에요. 근데 일단 정착하고 보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전쟁이 필요한 게 아니라 풍요로움의 신이 필요한 거예요. 막 다산 그리고 다작. 근데 이제 그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보니까 바알 신하고 아세다로 신을 섬기거든요. 풍요의 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농사가 잘 되고 가축이 새끼를 많이 낳기 위해서는 누구도 섬겨야 된다? 아, 여기도 잘 보여야 된다.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 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나도 섬겨주니까 고마워. 뭐 저것도 네가 섬겨? 그건 내가 좀 이해해 줄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것. 하나님도 믿지만 이것도 없으면은 죽을 것 같은 것.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도 내가 예배하고 교회도 다니지만 하지만 돈 없으면 죽습니다. 하지만 내 남편 없으면 죽습니다. 하지만 내 자녀들이 잘못되면 난 죽습니다. 내 건강 잃어버리면 난 죽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라고요? 우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내가 믿긴 믿지만 그래서 내가 죽어가지고 천국도 가야 되지만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이 많고 내가 의지할 것들이 많은데 이거 없으면 나 힘듭니다. 나 힘들어지면 나 정말 싫습니다. 그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 거기에 대해 가지고 사단은 계속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라고 말씀에 기록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상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방법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마귀가 예수님께 죽겠다고 너 나한테 절하면 죽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귀가 하는 말 자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반론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야 너 무슨 헛소리야. 이게 왜 다 너 거야. 이 천하 만국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왜 이게 너 거야? 이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왜 너의 영광이라고 얘기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도 그것은 인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도 있지만 그래서 결국에는 빼앗겨버렸던 모든 것들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우리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피조물도 회복시키시고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거기서 어긋나 있는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얼마나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결코 그냥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 같으면은 아담과 하와 그냥 지워버리고 없애버리고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 죄 짓는 사람들 다 없애버리고 새로 사람을 만드셔가지고 새롭게 시작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회복시키십니다. 다시금 되찾습니다. 이 세상 만물 다 아담과 하와한테 맡긴 건데 그들이 사단에게 몽땅 갖다 바쳤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되찾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이 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너 나한테 경배하면 너 이것 때문에 왔지? 이 천하 만물 다 너의 것으로 만들려고 왔지? 내가 줄게. 돌려줄게. 대신에 나한테 절만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기 위해 이것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고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목적은 맞습니다.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취하시고자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흔히 그런 얘기를 하죠.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그러니까 목적이 오르면은 수단은 좀 잘못돼도 눈 감아줄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늘 말씀하세요. 목적이 오르면 수단도 오라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이 오르면 방법도 오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실수하는 것이 교회를 성장시키고자, 교회를 부흥시키고자. 아니 그 목적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걸 위해 가지고 성도들을 이용해 먹고 자기 자신의 목회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다른 것들을 사용하고 목적이 오르면은 수단도 오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교회의 사역은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있는 것이 성도들이 교회의 사역을 세우기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세상을 구속하고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되찾는 것이 아무리 옳은 목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함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는 다 지름길을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아니라면 우리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막 부정직한 방법으로 비즈니스하고 막 택스도 속여가지고 막 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 돈 가지고 선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죠. 아무리 목적이 선하면 무엇합니까? 방법도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참 똑똑하고 재능도 많고 가능성도 많고 그런데 이상하게 이 사람들은 늘 지름길을 택해요. 그러니까 정도로 가는 것을 자존심 상해 합니다. 그렇게 정도로 걸어가는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한심하게 봅니다. 왜? 이 사람도 막 똑똑하니까 편법이 다 보이거든요. 지름길이 다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면 금세 갈 수 있는데 저렇게 미련하게 저렇게 가는가? 똑똑하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가는 길로 가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되게 특별하게 보이는 거죠. 튀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항상 실수를 범하게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생각.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되고 요구되는 것들이 심지어는 그것이 도덕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생각. 그것이 결국 그 누구보다 더 먼 길을 돌아가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치고 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자기의 꾀와 이 생각과 이걸로 막 앞서 나가는 같은 사람이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정말 돌아가고 또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누구도 관심 기울이지 않고 뭐 눈길조차 주지 않던 평범한 사람이 우직하게 정도를 걸어갈 때 그 사람의 말년이 어떻게 되는지를 또 우리가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나 스스로 보기에 지혜로워 보이는 것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또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세 가지도요. 지금 계속 1월, 2월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언제 낙심이 오느냐? 우리의 오감으로만 받아들이는 정보에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TV에 뉴스 켜고 한 30분만 보세요. 낙심이 안 되는지.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다 나쁜 놈 같고 다 문제 있는 것 같고 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또 우리가 내리는 모든 판단들 그리고 우리 존재 자체의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우리의 신념이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방법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 몰라요. 하지만 지금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 혹은 지금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혹은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했을 때는 마음의 견고함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 한가운데 있는 사람보다 더 안전하고 더 풍요로운 사람은 없거든요. 로마서 12장 3절 말씀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것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막 다른 사람들 보고 비교하고 실망하고 우쭐하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과 나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거기에 흡족하게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지혜롭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못합니다. 기다리는 걸 잘 못해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 이걸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반응적이죠. 막 너무 갑자기 힘들거나 무섭거나 두렵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반응적으로 어떤 반응이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대로 그냥 반응을 해버립니다. 하지만 그때라 할지라도 하나님 이것을 향한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직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과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시험은 언제 옵니까? 사단이 주는 시험도 있거든요. 그 시험이 보통 오는 것은 일반적으로 무엇인가 시작되려고 할 때 많이 옵니다. 그래서 1월달, 2월달이 많이 옵니다. 내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결심을 가지고 뭔가 이제 좀 신앙적으로나 내 삶에서나 뭐 관계에서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할 때 막 공격이 옵니다. 또 시험이 언제 오냐면은 내가 약할 때 옵니다. 뭐 동물도 그렇지 않습니까? 막 지켜보고 있다가 뒤에 처지는 동물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게 뭔가 약한 포인트가 있을 때 그거 탁 치고 들어옵니다. 내가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신앙 생활이 좀 흐트러진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좀 약해진다거나 아니면 내가 좀 가지고 있는 약한 부분들이 자꾸 이렇게 드러나게 될 때 그럴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 부분을 노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기도할 때 늘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악한 사단 마귀로 무엇하지 못하게 달라? 틈타지 못하게 달라고. 틈을 타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언제 시험이 오냐면은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이나 은혜가 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예배를 통해 가지고 막 너무 은혜 받아서 막 눈물 콧물 막 흘리면서 막 하나님께 막 고백하고 결단했어. 그럼 꼭 그러면 시험이 옵니다. 수련회 갔다 오면은 시험이 있고 항상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허락하세요. 왜 허락하실까요? 하나님은 충분히 이러한 시험과 또 공격들을 제도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의지도 있으신 분이거든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프라미스가 있고 그 프라미스에 대한 프로비전이 있다면 그 사이에는 항상 프라블럼이 있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왜 그 프라블럼을 주십니까? 그냥 프라미스를 주셨으면, 약속을 주셨으면은 그 약속에 대한 응답, 프로비전을 바로 주시면 좋은데 항상 그 사이에 과정이 있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주겠다 그랬으면은 그냥 들여다가 가나안 땅에 딱 놓으면 되는데 광야를 또 지나가게 만드십니다. 일부러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을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과정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4장 1절에도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다. 시험을 한 건 사단이지만 시험 받으러 광야로 이끌어간 건 누구라고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데리고 어디로 가셨다? 자,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십시다 하고 데려갔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왜?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서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인도에 가셨지만 또 그 시험이 끝나고 떠나가니까 천사들이 와서 수종들고 돕습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떠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이런 모든 것들은 오히려 우리의 유익함을 이루는 재료가 됩니다. 그리고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은 업그레이드가 돼요. 하나님의 프로모션이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 말 안 믿기면 한번 해보세요. 앞으로 여러분 어떻게 좀 시험 같은 게 오잖아요. 그러면은 정말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그거 한번 이겨보세요. 한번 지나가보세요. 그러면은 아 시험 통과했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프로모션이 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공급과 업그레이드가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더 좋은 모습으로 바꾸시고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절 2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이제 누가복음에 있는 이제 구절인데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광야로 들어오실 때 어떤 모습이셨다고요? 성령의 충만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님께서 비둘기처럼 내려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광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그 몇 절 뒤에 14절에 보면은 그 모든 시험이 끝난 뒤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광야에 들어가실 때는 성령의 충만함이었는데 광야에서 나오실 때는 성령의 능력으로 나오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업그레이드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복이 되도록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은 뭐 비슷한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사실 조금 다른 부분이 있죠. 성령의 충만함은 오히려 뭐 하나님의 임재라든지 성령의 어떤 그런 성품, 성령의 열매 이런 쪽에 좀 더 강조점이 있다면 성령의 능력은 은사라든지 실제적인 능력에 좀 더 강조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중간이나 마지막이 아닌 처음 시작할 때 이런 광야와 시험을 거치셔야 했던 이유도 거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능력을 받아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냥 소위 뭐 선교, 하나님의 일, 사역 이런 거에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죄와 싸울 수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광야의 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혹 광야를 지나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오히려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서 나오게 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그 광야의 시간 가운데 우리는 위로부터 덧입게 되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리더십을 인정해야 돼요. 아, 시험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 시험이 그렇게 유익하다고요? 하나님 오늘도 주세요. 내일도 주세요. 매일매일 주세요. 그러는 사람은 좀 약간 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겠죠. 아, 시험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경우처럼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우리 삶의 어려움이나 시험들이나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이때 내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기록되었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계속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기록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정말 가까이 봐야 됩니다. 말씀에서 무엇이라 이야기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방법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대로 또 나에게 감동 주시는 그 마음대로 우리가 걸어가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늘 급합니다. 늘 초조합니다. 내가 무언가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내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은 나의 길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금그릇과 은그릇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막 의욕만 넘치고 헌신적인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 검증된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오히려 우리로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급하지 않으세요. 모든 주권과 시간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다듬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입니다. 이 은혜를 이 아침에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의 방법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조급해하지 않고 초조해하지 않고 지름길로 가려고 막 애쓰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둥바둥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다른 것도 자꾸 의지하게 되어지는 이 연약한 마음 좀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갔을 때 이것이 참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내가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증명해 주시는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